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뭐 캐롤 뭐 부르고 근데 과연 그렇게 기쁠까? 그 의미를 어느 정도나 알고서 또 기뻐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근데 성경에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대체로 이제 익숙한 것은 성경의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두 개의 구약 성경 인용이 아닌가 싶어요.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 그죠?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자. 또 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 두 개의 성경 구절 잘 알죠. 근데 그건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구약 선지자들의 말을 거기에 이제 그 인용을 한 거죠. 예. 마태복음에서.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들은 뭐 동정녀 출생이다, 뭐 있잖아요. 뭐 마구간 얘기다, 뭐 동방박사들 뭐 찾아온 거, 또 베들레헴 있는 목자들이 뭐 천사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를 또 찾아와서 그 스토리를 전한 거, 이런 이야기들 뭐 거기 한두 개 더 붙인다면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언니들 다 죽인 사건 그런 것들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도 들어서 해마다 들으니까 새로운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듣고도 금방 잊어버리지 않나 싶어요. 1년 동안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의 오심에 대한 성탄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그러다가 뭐, 근데 뭐, 다음에 성탄하는 거 뭐 기다리지도 않는 거죠. 그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굳어버렸거든요. 그 하나의 이벤트로. 그러니까 연례 행사가 됐으니까 한번 치르고 나면 그냥 가버린 거죠. 메시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메시지라고 해도 그걸 보면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아기 예수? 베이비 지저스에 초점이 잡혀 있어요. 구유의 누인 아기 뭐 울지도 않네 뭐 이런 찬송도 있고 한데 아기가 울긴 왜 안 울어요? 울죠. 예수님이 꽃 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기 때 울죠. 많이 울겠죠. 근데 뭐 구유의 누인 아기 울지도 않네 이런 완전 신성화 시켜가지고 했었죠. 예. 성탄 메시지가 이렇게 솔직히 구태에 의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뭐 캐롤이라 칸타타 뭐 혹은 뭐 연극 이벤트 같은 것을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심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을 보면은 엄청난 규모예요. 그러니까 구원 역사의 그 히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청사진까지 그려놓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뭐 아기 예수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났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요. 혹은 그것을 전제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그 이벤트 중심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벤트 중심을 지키지 않습니까? 구약 선지자들은 그 메시지 그 예언이 하나님의 구원이 지닌 성격이 뭔가, 그 영향이 뭔가, 이 인류 역사에서 그것이 주는 영향이 뭔가, 그런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또 그 메시아 되신 분의 신분이 무엇인가, 그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제약된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경신시키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평화와 의의 왕으로서 오셔서 세상을 너무도 아름답고 행복한 곳으로 만드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해피엔딩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망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메시지가 의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굿뉴스라고 한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그 압제하는 나라들로부터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좋아서 대망을 했겠는가? 그죠? 메시아가 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주로 다윗이라든지 솔로몬 시대의 그 이스라엘 제국, 이스라엘 그 다비딕 그런 킹덤의 그 전성시기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것을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의도였겠느냐, 그죠? 왜냐하면 구약 선지자들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메시지 예언을 보면은 이것은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어떤 운명이 흥망성쇠가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구 전체뿐만 아니라 지구를 싸고 있는 온 우주, whole universe에 대한 그런 운명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전 우주가 회복이 되고 지구의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지구의 회복이라는 것은 지구가 죄로 물들은 폴루션으로서 다 깨끗하게 되고 불의와 이 모든 제약된 것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천지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은 인간의 죄를 말끔하게 처리를 하고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계까지 이것이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뭐 세상이 그 결과가 뭐냐면 자연계에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어요. 땅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 우리 자연계를 봐도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수고하고 땅을 해도 이 잡초가 계속 나오고 벌레가 생기고 뭐 가시와 엉겅퀴가 오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그래 내가 산다. 수고롭고 수고가 올 것이다. 수고, 수고한다. 출생하는 것 자체도 수고예요. 그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고 그것이 다 이 죄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서 보면 피조계가 지금까지 신음을 한다고 했어요. 물론 이것이 스피리추얼한 표현이긴 하지만 피조계가 신음을 한다. 뭘 왜 신음을 하느냐? 피조계도 인간의 환경으로 주어진 하나의 우리의 그 삶의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운명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야말로 신음하면서 사는데 앞으로 인간이 이제 이 몸이 다 죽고 썩고 다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 썩는데 결국은 사람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새 몸으로 그 인간의 몸이 새롭게 부활하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신음한다 이거예요. 그럼 자기들도 리뉴가 될 것이니까 자기 자연계도 완전히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과 불의와 기아와 자연재앙 뭐 각종 부패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시는 탄생하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그것이 굿뉴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출생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이 정의와 평화로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예, 구약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준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뭐 동정녀 잉태를 한 아기 예수가 구유에서 태어나고 뭐 나중에 십자가에 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주가 되신다 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한 선지자들이 서 있던 전망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망대에서 예수의 오심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그런 대드라마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모든 뭐 잘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참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인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크게 만들어서 시편 8편에서 말하기를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뭐 매해 행사로 지내는데 이것이 연례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유대인들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그 베이비 지저스가 구유에 그대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역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일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예수님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이냐 얘기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렇게 해서 뭐 나라가 잘 되고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그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빌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들의 할 일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그때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우주를 다스리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죽은 다음에 아, 편하겠네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뭐 편히 쉬리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죽고 나면 또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들의 본질이 드러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신 의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야, 인간은 이렇게까지 천사보다 지금 현재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천사보다 훨씬 더 월등한 존재가 되고 천사들을 판단한다 그랬으니까 천사들을 리드하고 천사들에게 가르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었으니까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 온 우주를 통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것을 아는 분들이 하는 얘기죠. 사실은 사후에 그런 놀란 세계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너무 적게 생각해요. 간단히 아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겠지 아주 좋겠지 그냥 그 정도 생각하지 그런 그 선지자의 그런 전망대에 서가지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밀착된 교제를 하고 그래서 나 자신의 자아가 그야말로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주가 이와 같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이제 신음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신음이 끝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대피날레가 이루어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하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 9장에서 얘기를 아기가 낳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들의 크리스마스 행사예요. 그게 다야. 아기가 났다는 거예요. 아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나서 어디 구유에 있다고. 거기까지만 왔어.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 아직까지 베이비는 구유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 기프트로 받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엄청난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그의 어깨는 하고 말하니 그 베이비의 어깨는 정사가 government 이것이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wonderful하다. 신비라 이거죠. 모사라. 모사란 말은 좀 어감이 좀 안 좋은데 counselor다. 그건 strategy를 하는 분이야. 그런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죠. 세상을 계획을 하시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라. 이런 엄청난 그런 타이틀이 붙는 거예요. 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 샬롬의 왕이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얘기가 나오거든. 그렇게 해놓고 다윗하고 연결을 딱 시켜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군림할 것이다. 그 나라를 그래서 굳게 하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하고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이제 크리스마스 메시지로 시작을 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크리스마스 스토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치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베이비 지저스가 그 이후에 있는 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베이비 지저스는 그 베이비로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킬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서 나온 예수님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서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세례받으신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하게 받으셨잖아요. 그 충만하게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다스려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베이비가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2000년 동안 베이비가 조금 더 자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해마다 또 그 베이비 행사를 해요. 아니죠. 이 베이비 지저스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그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우편 보좌의 좌정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고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든 가버먼트를 어깨에 쥐고 계신 분이에요.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전능하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구유를 떠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유의 고대로 묶어두고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물론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라도 좀 더 깊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메시아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만 머물지 말고 그분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 사역의 전체를 선지자들의 예언에 비추어서 그들이 전망돼서 그걸 바라보라 이거죠. 그들이 베이비 지저스를 어떤 눈으로 바라봤는가.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프로젝트를 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내가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을 구약 선지자들은 항상 다윗의 언약으로 왔다 그래요. 다윗의 언약으로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시내산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 카비넌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언약을 맺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된다.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들을 통해서 큰 구원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은 국가의 한 대전환점이 되는 그런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 두 번째 약속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약속은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언약의 이름이 이제 모세 언약이 아니고 이것은 다윗 언약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수의 성탄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새로운 리더십을 준다. 새로운 리더십이 뭐냐면 새로운 뉴 모세를 주신다고 해요. 둘째 다윗을 주신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데피니션이 새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이고 그런 에스닉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 혈통으로서의 그런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한 언약을 채웠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리더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성령을 받는다는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리더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가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죠. 그분이 이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분이에요. 그 공의와 정의로서 이제 심판주로서 세상을 다스릴 뿐인데 그분이 바로 새 다윗으로서 뉴 데이비스로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어떻게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뿌리가 한 가지 뿌리에서 가지가 나고 결실한다. 이새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으시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이새라는 거는 누구냐면 이새라는 게 사람 이름이에요. 다윗의 아버지였어요. 다윗의 자녀로 표현한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이새의 줄기라고도 말했거든요. 그 예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인데요.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잃을 것이라. 근데 다윗 왕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최대의 선왕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 왕의 그 후손 중에서 그를 타고서 가문을 타고 나온 왕이 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고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근데 실제로 보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새 왕이 새 뉴 데이비드가 공의와 정의로서 세상을 다스린 것 같지 않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케어틱하고 악인들이 날뛰고 세상에 그 세큘러 가버먼트가 계속해서 파워를 잡고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 뭐냐면 이것은 세상 정권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권,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새로운 뉴 데이시 오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잘 알죠.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서 사랑과 자비로서 나라를 다스린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리프레젠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수님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드러내신 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특성들이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인격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과 성격이 그리스도의 티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환자를 치유한다는 것은 그냥 병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대. 그 사람이 그냥 피지컬한 그런 병만 낫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있으면 온전하지 않죠.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퓨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가 뭐냐면 그런 그 의로운 가지가 결국은 이 세상의 왕권을 가지신 참 왕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특징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개우고 그분을 알고 나서 그분을 아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생각하고 어려움을 찾는 거거든요. 그다음 메시아가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일하지 않아요. 자기 머리로 하고 자기 파워로 하고 자기 재주로 하고 인간의 타락된 본성으로 일을 해요. 그것을 정치하고 그것으로 뭐 법을 다스리고 다 이런 다 썩은 거예요. 그야말로 썩고 전도서에서 말해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인볼브 되지 않은 모든 일이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물어 끝나버릴 거예요. 모든 일이 허무하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사역을 하신 이 왕은 그래서 여호와의 충만한 영으로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의 영이 충만하셔서 그래서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서 말 한마디 하신 적도 없고 100% 성령에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은사를 받고 흠 없는 개혁과 흠 없는 지식으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랬어요. 두려워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경외가 아니라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에 대한 깊은 존중심과 그분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이 메시아가 이제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크니 온 우주를 창조계를 갱신하실 분이라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이분이 창조의 에이전트라고. 창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원래. 앞으로 다시 재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새롭게 다 완전하게 만드시고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 창조계가 약육강식의 원리에서 사는데 본성에서 사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다 그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끔찍하죠. 어떤 거는 보면 막 그냥 잡아먹고 뜯어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약육강식의 동물계는 묘사가 평화와 조화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놀고 만지고 그래도 아무 상관 것이 없고 그러니까 유토피아의 세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모습으로 성취되는 창조계는 메시아에서 재창조되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창조가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까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내용으로 불렀던 것 같은데요. 이 무슨 지식이냐면 뭐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라 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을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그런 파워와 그분의 창조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드러난다. 주를 친밀하게 아는 성도들로 온 세상이 채워질 것을 여다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종말론의 마지막 스테이지 단계예요. 마지막 종말의 끝에 가서 이제 이런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무릎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아버지라고 이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끝이겠는데. 그날에 가운데 가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렇게 나왔죠? 그가 그한 것이 어떻게? 영화로리라.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열방이라는 건 세계 만국이에요. 세계 만국이 이 메시아께로 온다는 거예요. 베이비 지저스께로 오는 게 아니라 베이비 지저스에게 동방 박사들이 오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목자들이 오고 한 것은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 와서 경배한 열국이 이방 국가들이 와서 메시아를 인정하고 그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읽고서 소명을 받았어요. 무슨 소명을 받았냐? 세계 선교의 소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열방이 이 메시아에게로 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려 로마서 15장 12절에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사도 바울이 단순한 무슨 기적이나 무슨 낭만적인 이벤트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선교의 열방을 향한 이방인 선교의 동기 부여가 됐던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냥 베이비 지져서 어쩌고 뭐 마음껏 이런 얘기만 하고 캐롬만 부르고 하면 이런 건 못 깨닫죠. 내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모르죠.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한마디가 바울을 바울답게 만든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동정녀 출생이 뭐 이렇게 뭐 초자연적이었다 믿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이 예언에는 세상 통치에 대한 거대한 세상의 미래에 대한 거창한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랬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을 분쇄하여 온 땅을 유혹으로 받으십니다. 시편에서도 보면 시편 저자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시편 2편에 보면은 그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어요. 입맞추지 않은 자는 다 철장으로 다스리고 다 깨뜨려 버리실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은 아기 예수를 믿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가 장차 철권으로 세상의 악인들을 쳐부시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도 함께 믿어야 합니다. 이 악인은 구유에서 나와야 합니다. 구유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그 의미가 뭔지를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의 예언들이 비추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